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보장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나의 목자라도 그 부족함이 없다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부족할 리가 없지요. 두려울 것도 없고 사실 우리가 그분의 그 손 안에 그분의 눈동자 안에 정말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경에 떨어질지라도 또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없이 여길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고 계시며 지금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못 봐서 그렇지 사실 본다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들이 정말 어떻게 없이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물어뜯고 서로가 비교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잘났다 그러고 서로가 없이 여기고 하여튼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말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임재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고 계신 것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것이 주목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금방 그 두려워지고 금방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고 안 보이니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때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감옥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어떠한 정죄와 비판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교회에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옆에 있는 그 간수들이나 그 수위대 사람들 그러한 시위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돌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그 어디에서든지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그거는 교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사람들을 없애 여기거나 그런 어떤 비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빌립보의 그 성도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온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그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먹을 거, 입을 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아버지는 너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것으로 사는 자라는 것만 우리가 확실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데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 네.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요. 정말 공급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보장하세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는 자가 그것을 만약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기독교는 연태까지 오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의 정말 복음이 그 이 현대까지 지금의 세상까지 우리에게까지 오는 동안에는 사실은 불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통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중에 먹을 수 없는 중에 살 수 없는 중에 그러한 그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이 지금까지 온 거지 세상이 지켜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돈으로 전파되거나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될 것 같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교인들이 많아지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고 우리가 서로가 지체여 서로가 그 가족으로서 사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우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기에 배치하시고 각 역할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음과 뜻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같이 해요. 그것이 초대교회 제일 처음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형제끼리 물건을 같이 쓰는데도 서로 싸워요. 부부끼리도 내 것 네 것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방을 쓰고 저기를 하면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뭐 하는 거 다 달라고 취미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애들을 각 한 방에다 다 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악도 좋아하는 시기 다르고요. 또 그 아이들의 나이 차이로 사춘기 아이와 국민학교 아이 그리고 또 이제 성인된 아이 이러면은 그 한 방에서 전기불 하나 켜고 끄고 그 음악 듣고 하는 거 어떤 생활 리듬들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 남남끼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한뜻 한마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얼마나 그 연습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요새는 독불장군이요. 그리고 애들도 형제들이 적기 때문에 다 단란하고 그 소위 말하면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가 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집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여기 공동체라는 거는 다른 공동체하고 달라서 무슨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밥 먹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이거 다 맡아서 이렇게 하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픈 사람 아프고 자는 사람 자고 학교 가고 바쁜 사람 바쁘고 남아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자 해가지고 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게 참 쉽지 않지요. 그런데 특히 그 문암동녀 외딸들 생전 처음 남하고 같이 자보고 생전 처음 남하고 같이 수건을 쓰고 걔네들은 타월 같은 거 뭐 하나도 자기 거 아닌 거에 손을 대는 일도 없고 또 남이 내 거를 손대는 거를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기 원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고 고백은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은 바치겠다 그러고 전부는 바치겠다 그러는데 지갑을 털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산해야 돼. 이거 털으면은 안 된다 얘기예요. 이거는 뭐 할 돈이고 저건 뭐 할 돈이고 이거 어쩌고 저쩌고 다 하다 보면은 나머지를 하나님한테 드리게 되고 나머지가 있어야 구제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그냥 다 먼저 내놓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교회가 같이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많이 있는 자도 남지 않고 없는 자도 모자르지 않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나눔이에요. 말하자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나누면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나누면 돼요. 다 많이 가진 자는 다 내놓고 적게 가진 사람은 끌어안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결국은 다 그게 하나님은 한 집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한 식구니까 같이 쓰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어떡하겠어요? 나보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줘도 전혀 계산이 안 되고 주어서 기쁘고 받아줘서 더 기쁜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나눔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먹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많이 먹어주면 좋고 그 아이한테 어떤 것이 더 맛있을래나 더 좋아할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식들이 돌아올 때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 자식이 좋아하던 음식을 생각하고 좋아하던 거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오면은 마련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거는 손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물질로 표현이 돼요. 네.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쓴다는 건 시간도 쓰고 또 그 정성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로 한다든지 뭐 때문에 해야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계산하고 있고 이것을 뭐 적지요.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아야지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물질을 같이 쓰라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나 사랑에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아멘. 나누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물질은 안 나누겠다 하면은 내 거 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써늘해지는 거지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역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의 주인도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풀면 어떻게 해요? 지갑도 풀어져요. 일본에는 한국보다 훨씬 성도들이 적지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은혜 받으면 한국 사람도 억대고 뭐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일본에서도 은혜만 들어가면 그들은 자기 것을 갖지 않고 다 내놓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고 있나 그것이 물질로 나타난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뭘 보냈지요. 그것으로도 물론 풍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말하자면 바울이 받아서 풍족하고 바울이 받아서 고맙다는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거지가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죄수로서 있지만 사람들한테 동냥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셨고 다 입히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이 돈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고 그들이 정말 길쌈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봤습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 안 돌보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일할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일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은 이 세상에서도 악한 주인이고 그러면 종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키시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맞춰 언제든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게 동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디 하나님이 하나 두고 보자. 너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 대지. 그래가지고 한 몸에 있는데 손이 어디 하나님이 하나 두고 보자 하고서 자기는 꼼짝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면은 지금 누구에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 형제들이 어디 하나님이 아버지를 주시나 두고 보자 하고서 우리가 서로의 받은 은사나 지금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하나도 없는데 보이는 거나 아니 보이는 거나 물질이나 정신적인 거나 어떠한 것이라도 내 것으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나 어디 보자라는 그러한 식으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거스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베기 싫어서 그 사람 안 줄 거야 하는 저 사람은 큰 소리 치니까 내가 안 주고 싶어. 이거는 내 거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헌금할 필요 없고 저 교회는 조그마하니까 도와줘야 되겠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압구정 지하도에서 어떤 나이도 웬만큼 드신 분이에요. 아마 집사님 두 분이라 생각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하도 속에서 왜 거기서 찬양을 하는, 보통 지하철이나 지하도에서는 동냥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잖아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농촌교회 모금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했어요. 사실 참 기가 막혔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를 돕는 건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도와야 돼요. 당연히. 세상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한다면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살 수 있게끔, 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거를 개인들이, 그것을 성도들 자신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욕이나 자기들의 개인적인 비전을 위해서 쓰지만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만 쓴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서울 저기 폭판의 지하도에서 모금운동, 교회 농촌 교회를 도와달라고 모금운동 안 해도 된다 생각이 들 때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좀 끌고서 저 집사님 때 뭐 전도사님인지 집사님 누구라도 좀 우리가 교회를 방문을 하든지 성도들한테 가서 우리 필요하니까 좀 나눠주세요를 할 수는 있을지라도 이거는 길바닥에서 할 일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동냥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신데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기가 막혔었어요. 근데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그마한 교회들이 사실 개척교회 해놓고 돈 때문에 얼마나 찔찔매요. 조그만 교회 하나 차려놓고서 그 집값에 건물값에 쫓겨, 전기값에 쫓겨. 그래서 성도들의 그 주머니를 우리가 저기 헌금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은행이나 누구에게 그 돈을 빌리러 다니며, 우리 진짜 거지 아니에요. 복음은 돈을 받아가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셔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보장 안 하시면 우리 정말 못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업 차리는 거, 가게 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성도들 맨 모아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로서 이미 이 성령님이 지어가시는 것이 교회. 거기에서 내가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성도 이전에 각 사역자들이 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자기 자리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한국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보다는. 이민교회는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그냥 정말 방문하러 왔다가도 거기서 몇십 명 교회,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뭐예요? 분열시켜서 자기가 끌고 나와서 거기서 교회 또 차리고 또 차리고. 우리는 사실 이 지역에서 어디서든지 지금 이민사회에서 교회만큼 많이 세워지는 것이 없지만 교회만큼 많이 깨지는 것도 없잖아요. 교회만큼 정말 서로서로 갈라지고 서로서로 막 아주 물어뜯는 것도 지금 없을 정도로. 어느 가게가 그러며 어느 사업체가 그래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를 가졌어요? 자족하는 걸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해서 사역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니까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사역자지, 우리가 목사라 사역자가 아니고 선교사라 사역자가 아니라고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성도들 끌고 와가지고 내가 방 얻어서 건물 얻어서 교회 차리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럴 때 우린 뭐가 돼요?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자기를 빼내달라고, 누가 나를 빼내줬으면 하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시위대 사람이나 그 윗사람들한테 좀 말 좀 해달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업수여김을 받고 쫓김을 받고 생명과 그 재산의 모든 것에 위협을 느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흠도 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도 하늘의 모든 하나님과 동등대의 여기심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순종하기를 끝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올리셨으니까,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두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떡하자요?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자예요. 지금 남이 업수여기고 남이 핍박하고 그러니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줬는 자로서, 복음은 그래서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사실이지만 그 전에 복음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대접받겠어요?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스승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 받으셨는데 지금도 어떤 대접 받고 계시는데 어디선가 그런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뭐예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정말 그러한 그 어려운 자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눈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사실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놓고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그 눈으로 본 선입관과 그 어떠한 그 저울로 인해서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들을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훌륭한 사람과 외모를 갖춘 사람 그리고 또 세상에서 힘이 있고 뭐 해서 나한테 조금 유익될 만한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사람한테 잘 받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인가 우리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가까이 하려고.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소자 하나를 대하는 데에 내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소자 하나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라. 부지 중에 나그네를 그 대접하는 그 손길이 천사를 대접하는 손길이요. 그게 예수님 대접하는 손길입니다. 아마 지금 바울이 큰 교회를 차리고요. 기적기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헌금을 주고 했다면은 지금 그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럴 때는 아마 그럴 사람 많았을 거예요. 뭔가 가져와서 내 병도 고쳐주시오. 우리 집에도 와주십시오.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마태복음의 얘기에 뭐라 그래요?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자를 대접하고. 감옥에 있는 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가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우리 몇 년 전에 여기 어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분이고 돈도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심 속에서 그거 다 두고서 그냥 저기 봉고차 하나 끌고서 미국 전역에 감옥을 다니셔요. 절대로 그분은 호텔이나 어느 집에 가가지고 주무시질 않고 그 본고 안에서 꼭 주무세요. 그리고 24시간 열려있는 그러한 가게 옆에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가게의 변소랑 이제 그런 거를 쓰시고 그렇게 해요. 그래 교회에서 간증하고 설교하고 해서 대접을 해서 어떤 집에 갔더니 그 다음에는 그 교도소 찾아다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은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한국인 죄수들을 찾아다니세요. 근데 그 죄수들 중에는 영어를 못하고 뭐를 변호사를 어떻게 잘 대지를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그 죄수들과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분은 성령님이 그거를 시켜서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거 다 드려서 하지 받아가면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우리가 굉장한 바울이죠. 지금 우리가 아는 바울 굉장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 이 바울이 과연 굉장하게 보였을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요, 정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요, 그리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에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자꾸 그들을 도왔다. 바울이 왜 받았겠어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바울이 없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빌립보 사람이 준 것 같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린 걸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 사례를 받는 분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으면은 교인들에게 매입니다. 또 교인들은 자기들이 월급 주는 것 같으면은 정말 완전히 뭐예요, 그 사역자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자기 손 안에 있는 자녀를 동량밖에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준 거, 너희들이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 하신 것처럼 물질도 그렇고 모든 은사도 그렇고 이게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눔이에요. 나눔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냥 딱 문 닫고 딱 자기 자리 지키고 전혀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섬김과 나눔, 그 수고함과 그 베품이 서로에게 계산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줬으니까 받는 것도 아니고 받았으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멘.
우리 한국에 저기 결혼식이나 뭔가 이렇게 부조 돈 낼 때, 이렇게 줬으니까 받아야 되고 받았으니까 줘야 된다는 거 있다고 합니다. 뭐 장례식 사실 그런 거라면 사랑이 아니지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 안에서 그러면 안 되죠.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사역자들을 그렇게 길들이면 안 되고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돈이 없어서 생활이 안 돼서 정말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많이 압니다. 많이 봐요. 그들이 비굴해지지 않고 비참해지지 않도록 사실 참 많이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럴수록 하나님에게 구하지 절대로 사람에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사람에게 구하지 말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못 먹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우리는 죽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주시고 보장 안 해주시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에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형제들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에요. 그것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몸과 마음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지갑은 꼭 잡고 있고 요거는 요 사람에게 주고 요거는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요거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걸 다 준다 해도 지금 누구 마음대로 주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 아니에요. 내 중심의 거는 나한테 잘해주고 내 피부치고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당연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산 상속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딴 사람 가져가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우리 초대교회 때도요, 각기의 집이 있었고 각기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무질서하게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기 자식 먹이지 말고 자기 식구 먹이지 말고 그리고 다 교회에다 돈 내놔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가족과 친족을 보살피지 않는 것은 왜요?
이방인보다 악하다.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래서. 그리고 믿음을 배반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가족과 친족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으로 하라지요. 공평하게 그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식으로. 우리는 물질을 가진 자가 그 물질을 미끼로 사람들을 부립니다. 하다못해 애들한테도 밥 줄 거야 안 줄 거야, 집에 들여보낼 거야 안 할 거야, 뭐 사줄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애들을 뭐 조종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는 일이 절대로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얼마나 지대한 그 뭐랄까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표현인 거예요. 액수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드렸느냐. 과부 그 두 푼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딱 그거예요. 두 푼이 지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두 푼으로 생활비를 하면 얼만큼 하겠어요? 오히려 나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처럼 쌓아놨으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정말 조미 들고 다 썩고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보장해줘요.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물질적인 염려를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이거를 불릴까도 할 것도 없고 정말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 많은 곡식을 거뒀을 때 이거 어떡할까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사업가시고요. 굉장한 관리자시고요. 실수 없이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그분의 그 하게 하심을 좇으면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그 스폰서가 돼가지고 마게도냐 전도할 때부터 결국 쭉 돕지요. 다른 교회 아무데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교회를 욕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맺게 하심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을 다 관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지금 빌립보였지만은 베드로의 경우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그랬고 다른 교회는 아무도 헌금 안 했다든지 사역자들을 안 도왔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고요. 다만 빌립보에 있어서의 바울에게 있어서의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상 특별했다지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만큼 또 특별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들을 보면은 이게 내 교회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풀 한 포기도 정이 들어 있고요. 문고리에도 그 손때가 묻어 있는 그러한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에 대한 그 어떤 건물이나 그 정말 꽃이나 그거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요. 성도들은 나가면 남의 교회 사람이고 남의 양이고 또 남의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면 양도둑이라 그러고 굉장히 이상해요. 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양이 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둑도 없고 양은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둑 맞는 분이 아니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모를까?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끼리 이 교회에서 저 교회 간 거를 양도둑이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 서로 나눔을 같이 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살아야 되는 그 교회들이 서로 양도둑이라고 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많은 분점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 뭐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듯이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헛겁니다. 우리는 화목회 하는 자로서의 그 직책을 가졌고 화목회 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이고 세상 사람도 끌어들여서 지금 그 속에다가 지금 넣어야 되는 판에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우리의 그 갈등 속에 그 싸움 속에 얼마나 물질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 많아요. 실제로 영적인 것보다는 다 물질적인 게 훨씬 더 표면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동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냐 그 물질이냐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교회에서 대접해주는 것도 월급 얼마나 주느냐고 선교비도 얼만큼 받느냐고 선교지도 돈을 많이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돈과 다 결부져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잘 산다 할 때 벌써 잘 산다가 돈으로 오잖아요. 물질로 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 범사 잘되는 거지 영혼이 이미 잘돼 있는 그 잘됨은 벌써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모든 지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지 사랑 못할 사람이 있고 갈라진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과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헌물이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면서 우리가 지체끼리 거기에서 물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좋은 제물 드리고 좋은 거 드리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제가 우리가 그냥 새끼들끼리 자녀들끼리 그렇게 갈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고 저 자식이 맛있는 거 주고 이쪽에서 예쁜 옷 주고 뭐 한다 그래도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화목해라 할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그래요. 우리 이 바울의 맨 마지막에 빌립보에 대한 그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물질을 빌립보의 교회 사람들이 돕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살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것이 바울에게 드린 것 같지만 또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다. 우리의 모든 헌금도 모든 봉사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헌금 내놓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헌금 다시 내놔라 하고 그것 갖고 나는 여기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니까 뭐 줄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회사에 발언권이 있듯이 그러한 식의 그러한 주식회사를 만들면 안 돼요.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봐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뇌물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는 돈은 뇌물이 아닙니다. 헌금은 동량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요. 아멘. 월급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그 섬기는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섬겨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교역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그러한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것 때문에 무질서하고 분란도 많고 말썽도 많지만 그 사역자들이 상해 있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정말 바울이 그런 면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할 만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나한테 준 것 같지만 너 하나님한테 줬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다 채우실 거라. 나한테 줬기 때문에 네가 모자랄 일은 하나도 없다 얘기해요. 그거는 바울이 가진 뭐예요? 정말 확신이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헌금을 받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정말 속상해요. 정말 자기들이나 쓰지 왜 나한테 갖고 왔나 싶고 나를 주나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정말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거를 믿어요. 내가 안 받으면 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준 헌물이라 생각하면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받는 거지만 참 그 없는 사람들이 훨씬 정성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서로 형제들을 돌보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 것이 눈에 금방 들어와요. 사정이 금방 빤해요. 딴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항상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렇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인가 살겠지 그래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를 돌보심을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볼 부탁을 하나님께 받은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라 절대로 구제하는 자에게 모자르는 것이 없다고 잠언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모자르지 않는 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구제하며 가난한 자 돌보고 살면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면에서는 그가 행복한지 몰라요. 동역자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족관계보다도 더 그 친밀한 것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공용하는 관계예요. 동역은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섬김이, 서로 용서함이, 서로 축복함이 성령으로 인해서 계속 보장된 관계입니다. 그것이 동역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본 일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무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축복하고, 그래도 걱정하고, 그래도 뭐예요?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이사 집 사람들도 있다. 벌써 로마의 그 황제 그 속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요. 부자에게도 복음입니다. 부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알 수도 있어요. 세상의 무상함과 인간관계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실체를 훨씬 더 적나라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어떻게인가 살겠지 하듯 식으로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아지고요. 또 그것이 당연한 거가 되기 때문에 돈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도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떡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늘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얻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이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이 정말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이 여겨주는 것이 다 이기적인 것이요. 언제 배반할지 모르고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지면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늘의 것이 내게 넘쳐서 하늘의 것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공급되기 위한 그러한 역할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집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것 갖고 안 된다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 썩지 않는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얻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그 허망한 것을 잡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건 알았는데 그러나 어떻게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 정말 그 절망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안 나눠주고 싶겠어요? 그것을 왜 안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복음은 사회주의 사람도 이슬람 사람도 불교 사람도 유대교 사람도 어느 사람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모두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썩지 않는 하늘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헛되고 바람에 날려가는 겨 같고 정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같은 것이요. 아침에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가 같은 인생으로서의 그 같은 슬픔과 같은 그 허망함과 그 모든 것을 겪는데 왜 우리가 서로 동정을 못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요. 암에서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그 암 환자들에게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치유됐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봐를 꼭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암에서 치유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암 환자들, 지금 암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인생으로서의 무상함과 그 허망함 그리고 우리들의 그 죄성 우리들의 그 속을 아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위로를 줄 수 있고 가장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장 정말 해결을 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아멘. 내 힘은 아니지만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았고 내가 새로워졌고 내가 정말 참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를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참 걸 가졌어요. 썩지 않는 거 가졌어요. 참 사랑을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어디부터 임해야 되느냐?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부터 임해야 됩니다. 물질로부터 임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부터 임하는 거 아닙니다. 감옥에 있거나 핍박을 받거나 오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은 한번 떠나갈 거예요. 언제 어떤 식으로 떠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한다는 것 그것은 하늘이 열린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생명을 갖고 영원토록 영생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장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받을 아무 가치도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주셨기에 계시기에 그냥 기쁘고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넘치움으로 나타나시사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한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 생명이 필요한 자, 힘이 필요한 자, 정말 그 소망이 필요한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